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보겠습니다. 제가 지은 성경은 1287페이지입니다. 1287페이지 요나서 1장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다 읽으면 좋겠는데 이따가 시간 다 보낼 것 같아가지고 1장을 좀 읽어보고요. 1장을 읽어보고 제가 2장의 한 표현 정도만 읽겠습니다. 자, 이 1장을 우리가 1절부터 쭉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쫙 홀수로 끝나잖아요. 17절로. 그러면 2장 10절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장 10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그의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지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다 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되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상고할 내용은 이제 앞서서 말했던 것에 조금 더 좀 심화된 내용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을 좀 연결해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그가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곳에 이렇게 임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을 그냥 우리는 당연시 여길지 모르지만 이 실체를 가만히 묵상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아니 너무나 특별한 삶의 여정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그 놀라운 사실을 이제 좀 뭐 조금 맛보기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얘기를 더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거의 생각치 못하는 조건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내용과 좀 연결해 있어서 좀 그걸 연결해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 이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파악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조건에 있어, 만약 임재가 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조건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임재하여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꼭 그것을 믿고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크게 생각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과 조건에 놓이면, 특별히 우리가 힘든 문제와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주로 마음을 너무 많이 뺏기 때문에 압도되어서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신비스러운 임재, 그런 중에도 임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도 많이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순간에 못 누리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임재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그 모든 조건에서도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조건에서도 오히려 자기로 이끌고 주님을 더 깊이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에 좀 연결해서 오늘 예, 본문을 통해서 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런 어제 말한 것을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속의 한 사례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서 알기도 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요나 사건을, 요나서에 나오는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익숙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그냥 요나의 스토리 정도로 쉽게 알고 있지만 이것을 선지자 요나의 이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 얘기하면은 주로 이제 그의 사역적인 것을 주로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뭐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것을 한번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이제 1절에서 이미 언급을 하다시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그것은 그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있었던 시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은 알고 이제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걸 시사해 줍니다. 특별히 그에게 임하여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 그런 임함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또 주님께서 지금 나타내시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여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아주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임재와 관련해서만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갈 생각을 했고 마침 가기 위해서 요바로 갔고 요바에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딱딱 맞아떨어졌죠. 네, 그래서 그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며 이끄시는 그런 이런 하나님께서 임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명한 것이었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얼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갈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의 임재를 피하여서 도망하고자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미 시편 139편을 통해서 보았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이 그 어디에도 그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실을 현재 시제로 잊고 있었습니다. 생각지 않고 있었어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을 여기서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간 것입니다. 뭐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이 끝에 저 끝에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가능치 않은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공기가 없는 산소가 없는 곳에 가서 살겠다고 이리 저리 움직인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주목할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오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이 느느웨의 반대 방향이라고 나름 생각하는 것으로 택하여서 다시스로 여기고 그걸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을 참 재밌죠.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임명하셔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신도 알고 하늘에 어떤 분이시다고 다 고백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얼굴을 피하려고 제일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없이고 가는 이런 모습이 정말 우습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요. 어쨌든 요나는 그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그런 생각을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그가 택하여 가고자 한 이 다시스는 물론이고 그가 가는 그 항해 또한 자기가 타서 가는 이 배 위에서조차도 자기의 거는 모든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 속에서 그의 임재를 어떻게 나타내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 아는 얘기도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충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요나에게 뭐 다 아는 얘기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지만 그에게 임재하여서 이게 사역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신이 인생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자신의 지나온 인생 속에서도 생각할 문제가 있고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고 현재 시제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 전체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내용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취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에 대해서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여기 1장과 2장 정도의 내용만 가지고 좀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어땠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요나가 있는 곳에 또 그가 가는 길 또 그가 탄 배에 자신의 임재를 선명하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큰 바람을 이게 바다 위에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 요나가 있는 그 배를 이게 흔드십니다.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으키셔서 배가 거의 파산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공들은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빨리 무거운 것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이 바다들은 다 생존을 위해서 뭐 이것저것을 다 하는 거죠. 모두가 몸부림을 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뱀이창에서 그런 걸 개의치 않고 잠자고 있는 이 요나를 선장이 보고 너도 빨리 너희 신에게 구하라 이렇게 하죠.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뭐 바다의 신, 무슨 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신이 놀라서 이렇게 노아에서 됐을 거라고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빨리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신을 불러서 이것이 잠잠케 되게 신이 노한 것을 풀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 흔한 판단대로 이 재앙을 이렇게 빨리 금치하는데 흔히 이런 것에 원인 제공자가 있다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누구 때문인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알기 위해서 이제 제비 뽑는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같은 섭리 속에서 구약에서도 이 제비 뽑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성에서도 범죄했을 때 제비 뽑아서 그 담당자를 뽑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도 흔히 하시기도 하셨는데 여기서도 이들이 이제 그런 태도 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섭리 속에서 딱 거기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뽑히도록 하나님이 이끄셨죠. 그것은 이런 단순한 상황 이런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요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알게 하시고 보이셨습니다. 그 결과로 요나는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이렇게 선장에게 이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살 길을 찾아보려고 이것 외에 다른 길을 해서 다시 육지로 돌려서라도 어떻게 살 길을 모색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더욱 거세졌죠.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서 결국 이들은 다른 선택이 없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진짜로 바다가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진짜 이 사람이 말한 그 신이 노아에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 신에게 서원을 하는 뭐 이런 종교적인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이 일단 무엇을 우리가 증거해 주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른 무엇보다도 일단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보이신 거죠. 이 사공들이나 선장이나 이방 사람들은 아, 이 신이 노아이고 신이 뭐이구나 신과 연결 짓는 정도는 생각을 했겠습니다. 신을 노하게 하면 안 돼라는 이런 정도의 일반 자신들의 이 신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이 요나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게 됐죠. 더 하나님의 임재를 여기에서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그 큰 풍랑이 계속되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제비 뽑혔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걸 다 알고 지금 말을 했어요. 하면서 그런 결론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가 이 제비 뽑고 이런 상황에서 다 인식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보인 반응이 여기서 참 흥미롭습니다. 그 하나님께 자기는 니느웨 가서 니느웨처럼 이렇게 악한 아시리아의 가장 악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 악한 땅에 가서 회개하게 해라, 전해라, 멸망한다. 그런데 회개해서 돌이키면 그들 하나님께서 거두실 거라고 그 메시지까지 다 듣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 자기가 이랬구나라고 해서 하나님께 회개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회개를 하거나 뭐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방법을 이 사람이 제시해서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런 극단적인 생각과 판단의 행동을 하도록 촉구한 사람이 누구,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였습니다. 이것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 사공과 이 선장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요나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나가 지금 그 제안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다가 생긴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마땅한 벌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함으로써 뱃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문제는 자신이 죽음으로 이 모든 죽음의 위기, 특히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한 것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해결책이 안 보이면 흔히 감당할 책임이 너무 크고 그리고 죄책감이 너무 크면, 적당하면 괜찮은데 죄책감이 너무 크면 자기 하나 죽는 것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흔하죠. 오늘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오늘 자살 많이 하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하는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이런 지금 이 요나가 취한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요나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 죽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너무 극단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못했을까? 지금 여기 이렇게 임재하여서 이렇게 자기에게 모든 걸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께 회개할 생각을 안 했을까? 회개하여 돌이키면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이런 신앙적인 반응을 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순간 이 요나의 결정적인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오해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처럼 이게 누릴 복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누릴 복이지 이렇게 재앙적인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없거든요. 설사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가 징계하신다고 할지라도 징계조차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징계한 것이어서 더 선한 것을 내기 위한 것이지 부정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아마 그 상황에서 이 상황과 자기의 죄에 대한 이 심한 자책감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걸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나의 경험에서 곧 그가 죽고자 하여서 이게 바다로 던져진 조건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던져지고 난 다음에 있게 된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고자 하여 바다로 던져진 이 요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놀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나는 그저 자신이 죽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가 모를 놀라운 일을, 특별히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의 임재를 이 사람의 이런 생각과 뒤에서 있게 된 그 상황 속에서 행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뭘 하셨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물고기를 예비했습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여 그를 삼키게 했습니다. 이 장면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가 죽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 사람은 경험했어요. 당사자는 몰랐습니다. 생각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물고기가 그를 삼키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예비된 존재예요. 예비되어 그 삼킨 것뿐만 아니라 삼켜서 그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보존된 것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있게 된 것이에요. 너무 기묘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셔서 그가 그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임재 경험을 거기서 한 거예요. 해가지고 2장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한 이 환경이에요.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어둠 속에서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같이 죽음의 자리와 같은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내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알고 있어야 할 그리고 누릴 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임재를 모든 것이 좋고 풍성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상태에서만 나타내지 않고 어둠 가운데서도 나타내십니다. 요나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두려운 그 어둠 속에서도 임재하여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음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이 그런 조건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기서 임재하여서 일하셨어요. 사역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곧바로 물어가지고 삼켜서 육지로 토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3일 밤낮 동안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3일 밤낮 뱃속에 있는 가운데 어떤 일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를 낮추신 것이었어요. 요나는 자신이 배 위에 있을 때가 자기 인생의 최 가장 바닥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 죽을 생각할 때는 나는 인생의 이제 끝이다, 바닥이다,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리는 결정인데 아마 요나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기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의 삶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여기 준비했다고 직접 얘기해요.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를 3일 밤낮 동안 어둠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그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런 경험 속의 고백을 2장의 기도 속에서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 중 가장 어렵다고 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임재하여서 그를 인도하시고 붙드셨다는 사실이에요. 표현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도하고 붙어있다는 표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인생 경험 속에 하나님 백성 경험 속에 이런 어둠 속에도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사실, 그 심히 놀라면서 주목할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은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의 가장 어둡다고 할 상황과 처지에 자신을 내어 던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때에도 그야말로 죽고 싶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 속에서 그런 우리를 지키신다는 지키시면서도 더 낮추시는 그런 물고기 뱃속과 같은 환경으로 이끄셔서 우리를 정상이 되도록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요. 곧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다고 하는 우리의 내면과 이 환경보다도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좀 머물게 해서라도
내가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 라고 하는 나의 이런 생각과 이런 모든 심지어 죄책감까지도,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나는 끝이지 라고 하는 이 심한 죄책감까지도, 내가 처한 이 환경의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보다도 더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것보다도 더 어둡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밤낮 머물게 하는 거예요. 바로 토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구해준 것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너는 그래도 너는 그걸 구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3일 밤낮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걸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죽고 싶다고 하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는 것이에요. 임재를 피하여 가는 그 상황과 조건인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갖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더 어두운 물고기 뱃속과 같은 환경과 조건에 두셨어요. 자기는 갑판에 있을 때가 가장 어둡다고 생각했는데,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더 칠흑 같은 어둠에 이런 사실을 알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해 하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경험적으로 이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두셨습니다. 3일 밤낮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설사 그런 경험을 해도 아직 내가 보존되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너무 끝이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해도 내가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면, 칠흑 같은 어둠에 있다라고 해도 그런 가운데 내가 보존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가장 어둡다고 한 그때도, 설사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갔다고 할 때에도, 그리고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함께 하셔서 일하셔요. 요나는 자신이 삼켜진 물고기 뱃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만, 그가 그 어둠 가운데서 살아있다는 것이, 곧 그 가운데서도 보존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가 있는 곳에 임재해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어요. 그걸 피부적으로 지금 느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물고기 뱃속의 어둠이 그가 육지에 있을 때만큼 편한 곳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요나가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거기에 임재하여 계셨고 함께하여 그를 보존하시며 그를 이끄신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멈추지 않고.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그 조건에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는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끝인데, 끝에서 끝으로 또 다시 왔는데, 칠흑 같은 거, 아무것도 살 길이 없는 중에 뭘 보겠습니까? 그냥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고 생각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생각할 것이 없는 그런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기도에서 보듯이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그렇게 하죠. 결국 그가 처한 어둠이 그에게 오히려 안전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익한 환경이 되었어요. 너무 큰 아이러니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참 놀라운 역설이에요. 그러면은 더 안 좋다는 것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더 안 좋은 조건에서 이 사람이 보존돼서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유익했어요. 이런 인간에게 가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런 소생하여서 찾고 구하고 주님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반응과 그런 태도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안전과 회복만이 아니라 그가 알지 못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속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를 어딘가로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물고기 뱃속이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물고기는 이동했습니다. 이동해서 어디다 토해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가려던 다시스가 아니라 다시 니느웨로 갈 육지로 토해낸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자기는 이동도 모르고 그 다음 진행될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진행될 것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어둠 속에서 일하셔서 결국 토해낸 거예요. 요나는 감지하지 못했죠. 그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고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그를 옮겨주셨어요. 결국 그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 속에서 임재하여 그가 가야 할 곳으로, 지금이 끝이 아니라 네가 가야 할 곳으로, 지금도 네가 너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네가 살아야 될 곳으로, 가야 할 곳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기묘하고도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것이에요. 내가 가장 어둡다고 할 인생의 순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이끌고 계시는 이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인생의 어둠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내가 왜 이런 고통과 이런 심한 어둠을 경험해야 되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내가 나의 잘못으로 있는 이 파생된 것이랄지라도 우리가 겪는 이 어둠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어딘가로 다음 스텝으로도 또 자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실행하시면서 이끄시는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우리가 자초한 것이랄지라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있게 된 것이라도 그것으로 있게 된 어둠이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의 임재 속에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을 설사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를 나타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일을 생생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신비입니다. 요나가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무엇인가 진행하고 계신 것을 자신이 전혀 몰랐듯이 사실 우리도 모릅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인생이 그렇게 막다른 곳이다 할 때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미래가 안 보여요. 현재가 끝처럼 보이거든요. 우리는 어디로 이동될지를 하나는 알지 못합니다. 깊은 어둠이 우리는 전부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이끄십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어둠으로 말할 최악의 조건에 있어도 또 항상 똑같아 보이는 일들 그런 삶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무엇인가를 진행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신비예요.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며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이끌어서 있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어둠에서 구출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곳에 있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죽음이 두려운 어둠 속에서도 임재하여서 그 상태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요나를 통해서 보이십니다. 단순히 어디에 그냥 우연하게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연장선상이 어떤 곳이에요. 어떤 상태예요.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 있게 된 그곳이 결국 어디냐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곳이에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몇십 년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토해내서라도 네가 가야 할 곳이 여기라고 네가 가야 할 곳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 요나의 경험은 자신이 이 요나의 경험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타날 표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복음서에서 바로 자신이 죽고 밤낮 3일 동안 땅 속에 있다가 곧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으로 말하죠. 물론 그의 몸이 3일 동안 이게 무덤에 있을 때에도 같은 맥락의 일이 있었죠.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한 대로 그 과정에서 육체가 썩지 않도록 여러분 그쪽 지방은 썩습니다. 3일만 되면 썩어요. 육체가 썩지 않게 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진짜 3일 만에 살아나도록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도. 그리고 그것은 예수 믿는 자의 구원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경험은 우리들의 이 몸의 부활을 보인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표적으로 말씀한 것이어서 그런 궁극적인 결론까지도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역사하심으로 어둠에서 빛을 볼 것이라고 하는 것.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상태에서 생명을 보게 하시는 인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냥 토해낸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논 곳이 결국은 그 생명의 길이었어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생의 길이에요. 몸의 부활까지 가게 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어둠 속에서 보존해서 다음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신의 임재 속에서 보이고자 하는 결론이 그것입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는 그 깊은 어둠 속에 있던 요나는 자신이 다시 빛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죠. 못했죠. 그것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저 구원을 바라며 구할 뿐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임재하셔서 빛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어둠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었듯이 그런 궁극적인 생명까지 주시며 인도하시고자 하는 분이신 것을 이 요나를 육지로 토해냄으로써 벌써 예표한 것입니다.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표적으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에게 있는 이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둠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런 심각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며 붙드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궁극적으로 몸의 부활로,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갖고 경험하는 것은 죽음의 위기 탈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으로 보이셨듯이 실제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의 생명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인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어둠이라고 할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든 또 삶의 환경 속에서 갖는 것이든 또 관계 속에서든 아니면 홀로 갖는 외로움과 고독함으로든 심지어 실제로 죽는다고 하는 죽음의 그림자로 인해서든 그 모든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어둠, 깊은 어둠에도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임재하여서 곧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 조건에서도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봐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하십니다. 심지어 그 모든 어둠 속에서 놀라운 일을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어둠이라고 말할 그 경험 속에서 이런 것을 아셨습니까? 이런 것을 보셨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어찌어찌하다 여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어둠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벗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인도하시고 붙드신 것을 보셨나요? 혹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인생 속에 어둠을 경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의 전부가 아니, 지금 내가 보는 현재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임재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현재 시제로 보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보셔요? 너무 힘들어서 안 보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너무 힘들어서 막다른 상황이 있어서 안 보이세요. 요나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설사 그렇다 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설사 못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봐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보게 하셨어요. 더 깊은 어둠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하게 했습니다. 못 봤던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보게 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서 임재하여 우리가 가야 할 곳에 인도하시는 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현재 시제로 못 봐도 우리는 결론을 통해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타의 이유로 안 보인다고 할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삶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를 이끄시며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가시고 이게 그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토해내서 어떤 육지에 살려준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로 계속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은혜와 복으로 계속 가자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몸의 부활까지 가자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목적이에요.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예요. 이렇게 죄악 덩어리라고 얼굴을 피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싫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싫어서 간 겁니다. 그런 우리를 그렇게 데려가서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셔서 몸의 영생으로 자기 생명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의 어려움만 우리는 보지 말고 내 감정만 생각하지 말고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셔야 합니다. 너무 기묘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것이 있다는 것이 제가 일반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만화 영화에서는 말하는 수호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게 아셔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 큰 사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지나갑니다. 갑판에서 죽고 싶을 것 같은 이 상황도 지나가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칠흑 같은 어둠도 지나갑니다.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조차도 그 순간이에요. 내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큰 심각한 어둠조차도 그의 임재 속에서는 더 나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놀라운 얘기. 어디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인생의 가장 막다른 순간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영생으로 이끌기 위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으십시오. 돌아가면 여러분들의 일상이 똑같은 것인데 그 모든 일상 속에서 그걸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이든 환경의 어둠이라고 여기든 어떤 어둠 속에서든 이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이 관계 속에서 임재를 나타내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 그걸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알고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